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예레미야 1장부터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특별히 세워놓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선민, 자신의 백성, 이 백성의 죄악을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너희가 내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혼 소송 청구를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살펴봤고,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들어봤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너는 예루살렘 온 거리를 두루 달려보면서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는 자,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자, 그런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한번 살펴봐라.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징벌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제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온 거리를 두루 달려도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를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서,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하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으로서 죄 없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이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열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의인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지금 유다 백성이, 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촛불과 같이 지금 망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지막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5장 마지막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 6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전쟁을 예비해서 너희를 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빌론 왕을 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남아있는 이 유다를 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1절에서부터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2절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의 딸 예루살렘 내 백성 유다를 아름답고 우아한 그와 같은 여인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그 안에 많은 아이들이 죽고 노인들이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십니다. 왜 그러냐? 또 6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너희는 나무들을 베어 예루살렘을 향해 산을 쌓으라. 예루살렘이 높은 데 이제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성벽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산을 쌓아 올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벌받을 도시니 그녀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온통 학대로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하고 정의를 집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일이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온통이 다 학대뿐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고 결국 황폐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 그거를 듣기 싫은 말로 듣는 거예요. 치욕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귀를 가진 사람을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가진 사람이다.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패망한 데는 첫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유다가 패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마태복음 11장 15절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다 두 귀 갖고 계시죠? 귀 갖고 계시죠? 예, 근데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서도 계시록 2장 3장에 그 일곱 교회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다 주시고는 각 교회의 맨 끝에 가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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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일곱 번이나 하나님께서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들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신 또 다른 이유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은 큰 자든 작은 자든 어린아이든 아니면 노인이든 몽땅이 다 탐욕에 빠져서 물질 우상을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여도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백성에게 진정으로 평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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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이 길로 행하면 잘 된다고 거짓말로 대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이 말씀은 8장에도 또 나와요. 또 똑같은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일이 잘 된다 복이 임한다라고 거짓으로 이 백성을 축복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매일같이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복받는다. 복받는 것 외에는 특별한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무언가 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 너희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거 외에는 들을 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타락한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1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이게 악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문이나 아니면 텔레비전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2012년 9월 25일에 감리교 교단에서 우리 감리교회는 이번부터 목사가 아들에게 이 교회를 넘겨주는 이 세습을 법으로 금합니다 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세습을 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아들이 이어서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가 지나쳐서 기업을 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이와 같은 일이 너무나 팽배하게 되니까 도저히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해서 그래도 가장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감리교회에서 교단 총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는 안 되지만 그래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함으로 우리가 감리교 전체에서 세습을 폐지하는 것을 결의합니다 하고 해서 그래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이제 그래도 교회가 좀 제대로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이틀 뒤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라고 한 사람이 나는 오늘부로 우리 아들에게 교회를 넘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교단에서 세습 폐지를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두는 그와 같은 법을 만들고 났는데 이틀 있다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 연합회 회장을 지낸 사람이 나는 내 아들에게 교회를 넘겨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공표를 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붉히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국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그 유다의 상황과 그로부터 25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교회가 한참 모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의 맨 마지막 시대에 지금 와 있는 이 시대에 특히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이 현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현실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답답한 처지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길들 가운데 서서 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유다와 또 이스라엘 이렇게 한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떤 길이 있느냐 하면 두 길로 나뉘게 된 거예요. 두 길로 나뉘게 됐어요. 가서 서서 보니까 갈림길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길로 가야 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오던 그 길 그대로 해서 그냥 그 길로 나가야 될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갈림길에서 선한 길이 어디 있는가 잘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옛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오고 걸어오던 그 옛길, 옛 행로, 선한 길이 어디인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길로 걷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이 무엇이고 그 길로 걷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여기 예레미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70세, 80세, 요새 같은 경우는 90, 100세까지 이제 살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꼭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쪽을 가야 될지 저쪽을 가야 될지 갈림길을 꼭 만나게 돼요. 우리 민족도 이번 12월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맞습니까? 예, 이 셋 중 안에 누구를 이제 하나 선택해야 될 갈림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파멸의 길로 계속 가야 될지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복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처소도 좋은 곳으로 마련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파멸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문자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우리가 킹제임 성경을 쓰는지 모르는 이와 같은 답답한 심령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파멸의 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쓰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이 교회가 편하니까, 헌금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자유로우니까, 예배에 빠져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 교회가 좋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그게 파멸의 길입니다. 이 목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방종의 길로 갈까 봐 제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영이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를 제가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거를 취사선택할 그와 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크면 결혼생활을 합니다. 처음에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게 결혼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많은 경우에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이혼하고 헤어져야 되나? 참 이와 같은 일들을 제가 듣게 되고 저 자신이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헤어지는 것이 더 좋은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어떻게 제가 조언을 줄 수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있을 겁니다. 또 가정생활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림길에 놓여있는 그와 같은 가정도 있고 직장을 이걸 택해야 될지 저걸 택해야 될지 이러한 갈림길에 놓여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배우자를 이 사람을 택해야 될지 저 사람을 택해야 될지 배우자 선택하는 문제로 기로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내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갈림길에 놓여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갈림길에 놓여있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드바이스, 이 충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갈림길에 서서 보며 뭘 찾으라는 거예요? 옛 행로들이 어디 있는가? 그 옛 행로들 안에 선한 길이 있는데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는 겁니다. 그 길로 걸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옛 행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걸을 때 저와 여러분의 혼에, 영혼의 안식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21세기에 살기 때문에 길이, 옛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새 길이 있으면 여러분 차 몰고 갈 때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어느 길로 가세요? 새 길로 갈 거예요. 새 길이 요새는 다 잘 짓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왜 옛길로 가라 그러느냐? 옛날에는 길이 많지 않았어요. 산이 험악하고 길이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옛길로 걸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이라야 거기에 강도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웅덩이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고 사람들이 다니기에 가장 편안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길로 걸으라고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읽으면서 또 아 그러면 옛날 그 방식대로 살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옛날의 것은 다 좋고 지금의 것은 다 나쁘다,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텐트 치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다 텐트 치고 살았어요. 지금 다 아파트에 가서 살고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저기다가 텐트 짓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지금부터 약 300년, 400년 전에 영국에서 살던 그와 같은 청교도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옛 행로, 옛 사람들이 걷던 그와 같은 길, 그걸로 걸으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살아가던 그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그대로 견지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온 우주 공간과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 이후로부터 아담과 이후를 만드신 그 이후부터 지난 6천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굳건하게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와 같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온 그러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로 걸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운데 이 갈림길에 놓여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이 실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선한 길이 무엇인가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그 선한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선한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기 일을 찾는 그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기쁜 것 같아도 그 끝이 멸망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 그 기쁨이 되는 길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안식을 주는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서 보시면 아담과 이브 사건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3절에서부터 5절 가서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이 가인과 아벨의 어머니 아담과 이브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언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을 죽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짐승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믿음을 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짐승의 희생 예물을 원하신다고 할 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짐승의 희생 예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가인이라고 한 사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내게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걸로 가져다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생각하고 자기가 추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과 같은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희생 예물에는 관심을 두셨는데 가인이 자기 생각에는 내가 제일 좋은 것으로 바친다고 하고 가지고 나간 그 가인의 희생 예물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가인이 침울하게 됐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 그 믿음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믿음장에 처음에 나오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아벨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희생예물을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와 같은 희생예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안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우리가 행한 것과 같은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하나님 오직 그것만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의는 걸레 누더기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그것만으로 저를 쌓아주시면 제가 그 피보자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심령으로 서는 것, 그것 하나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한 그와 같은 역사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20절의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장 20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세바에서 내게로 향을 가져오며 먼 나라에서 향품을 가져오느냐? 너희의 번제 헌물들은 내가 받을 수 없으며 너희의 희생물들은 내게 향기롭지 아니하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 나라에서 좋은 향품 사오고 냄새가 좋은 것 같은 향을 가져다 내 앞에 피는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가인의 제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을 뭐 화려하게 꾸미고 뭐 전자올겐을 갖다 놓고 파이프올겐을 갖다 놓고 무언가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실 때 그게 가인의 제물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헛되이 밟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들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을 살펴보니까 킹제임 성경 외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하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킹제임 성경이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인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게 될 때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 21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두리니 아버지들과 아들들이 함께 그것들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뭔가 제물을 가져다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은 재물을 자꾸 가져오면서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 앞에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돌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 돌에 아버지도 걸려 넘어지고 아들도 걸려 넘어지고 해서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그 돌에 넘어져서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언가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이 실족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돌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보지 않고 통찰력을 가지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무슨 음성을 듣고 무슨 계시를 보고 이와 같이 하는 일 자체가 불신의 행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현상과 아니면 꿈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계시들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불신의 행위요, 이교도들의 행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초창기에는 성경 말씀이 완전히 다 주어지지 않았을 AD 90년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들과 기적들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확증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손을 가져다 대면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나라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언과 같은 이와 같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마중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된 이후에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펴볼 때 이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거나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되냐? 1900년대까지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AD 90년까지 약 1800년대 말까지는 이와 같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 존 웨슬레, 그 다음에 D.L. 무디, 조나단 에드워드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 가서 뭐 방언을 하고 신유를 일으키고 그와 같은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요 선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로 이 성도들 지난 한 1900년 동안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이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신비주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1819년 이후로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보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19년에 영국에 에드워드 얼빙이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초능력을 보이고 황홀경에 빠지게 하고 방언을 하게 하고 감정주의를 촉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안에 이 신비주의, 은사주의, 무언가 초능력의 무언가를 추구하는 불신의 길을 따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부터 약 100년이 지나서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 세이모아라고 하는 이런 흑인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아주사 거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발전이 되면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이것이 발전이 돼서 그 이후에 1960년대를 거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우리도 은사를 통해서 개신교회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을 발전을 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천주교회나 아니면 개신교회나 다 같이 우리가 방언을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 있다 하는 종교 일치 운동이 1960년 이후로 오순절 은사 운동을 통해서 온 세상에 파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풀러 신학교의 피터 와그너나 존 윈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 은사운동이 1980년대 이후로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빈야드 운동, 토론토 축복, 펜사쿨라 웃음 부흥, 영국에서 시작된 알파코스, 그 다음에 피라미드식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G12, 두 날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새 알고 있는 신사도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난 한 30년 동안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휩쓸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순복음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시작하다가 지금은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다 같이 락음악 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은사운동을 추구하고 오순절 부흥을 추구하고 또 번영신학 뭐예요? 다 복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 드리면 다 복받는다는 이 바알의 이교도 신앙을 받아들인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 지경에 이르면서 맨 마지막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목사가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신사도들이 이제 새로운 사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큰 믿음교회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내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거짓 목사들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된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오순절 은사운동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와 같은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가장 유행하는 게 뭐예요? 특별 새벽 기도거든요.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수능시험 보고 이제 하니까 이제 100일 뭐 해서 이제 할 때가 이제 된 겁니다. 이게. 이것이 바알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불신의 행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무언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고 무언가 보는 것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걸로 착각하는 이런 믿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 믿으면 기쁨이 없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예, 일이 잘 되니까 기뻐하는 거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예수 믿을 때 이와 같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토록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추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과 영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길 그거는 처음부터 믿음의 길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은 의의 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가서 보면 발람의 길에 대해서 이게 불의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 22장에서 2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대언을 하던 하나님의 대언자 중에 한 사람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 이교도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의롭게 삭스를 구하고 보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언가 불의의 삭스로 자기의 재물을 얻어서 자기를 살찌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당시에 그 당시에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불의한 방법으로 보수를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역자가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의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 목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또 교회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추구하고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불의한 것이냐?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달리 성도들 간에 계급이 없어요. 목사와 성도가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을 꼭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직통 나아가는 거지 목사가 중간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시록 가서 보시면 계시록 2장에 AD 90년경에 이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 같은 무리들이 생겨서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짓누르고 구약시대에 제사장처럼 행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생길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니골라당을 너희가 미워하는데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계급체계가 없는 거예요. 계급체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D 300년까지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마귀가 이 방법으로는 이 교회를 더 이상 핍박할 수 없구나 해서 두려운 방법이 뭡니까? 혼합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AD 313년에 모두가 다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국가의 교회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종교가 정치와 하나가 돼서 정치를 주무르는 이와 같은 것으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천주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음녀교회가 이 땅에 생기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불의의 길을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녀에게서 나와서 그녀가 받을 것과 같은 벌을 너희가 받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것, 교회 안에 계급 조장하는 것, 또 교회가 이 정치와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면서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가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천주교회가 득세해서 온 세상이 지금 천주교 세상이 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우리 부산에서 WCC 세계종교협의회를 연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불길한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 아이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지 종교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그러고 가서 박수를 치고 지금 명성교회는 이런 데서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종교올림픽을 하니 얼마나 좋으냐.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의의 삭스를 추구하는 거짓 대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의의 길을 원하십니다. 셋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의 길로 걷는 사람을 선한 길로 걷는다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아까 시편 119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로 되어 있냐?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히브리의 말은 자음으로 알파벳이 22개가 되어 있습니다. 22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편 119편은 22개. 여러분 한번 시편 119편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가서 보시면 119편 1절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중간 제목에 알레프, 그렇죠? 9절 가서 보면 베트, 그 다음 17절 가서 보면 끼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지금 총 뭐냐면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에요. 자음. 자, 이렇게 되면서 각각의 그 자음에 대해서 8절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하면 176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성경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와 같은 가장 긴 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와 같은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와 같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단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와 같은 여덟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119편을 통해서 자그마치 176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절 볼게요.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 안에서 걷는 자들은 대단히 복이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9편은 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도 오 내 길을 들을 인도하사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소서.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119편은 계속해서 길 이야기를 하는데 길 중에 어떤 길을 택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길들을 택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위해서 여기 알레프, 베트, 끼멜 이렇게 나오는데 이 119편은 우리말로 이합체 시라고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합체라고 하는 얘기는 에크로스틱이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이제 1절부터 8절이 알레프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은 베트로 되어 있죠. 알레프라고 되어 있는 그 8절은 히브리 말로 말씀을 기록할 때 그 8절의 첫 1절, 2절, 3절 시작할 때 첫 단어가 알레프로 돼 있어요. 알레프. 아시겠죠? 네, 알파벳 알레프.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알파벳 A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덟 절은 알파벳 A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배트는 여러분이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9절부터 그 16절까지는 예, 그 처음에 나오는 그 모든 그 구절이 모르세요? B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C로 시작하고, 그 다음은 D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76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합체시다.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자, 주를 믿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주의 말씀을 믿은 거거든요. 주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5절에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살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더니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직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씨가 저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되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길이요, 선한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살다 보면 꼭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해야 되냐 저거를 선택해야 되냐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이제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잘 올라가서 좀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나라로 갈 건지, 아니면 아르헨티나 브라질처럼 쭉 미끄러져서 그래서 다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 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건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파멸로 갈 건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옛사람들이 걷던, 내 사람들이 걷던 옛 행로들,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라. 그 선한 길은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첫째, 믿음의 길입니다. 둘째, 의의 길이에요. 셋째, 말씀의 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갈림길에 설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가, 내가 교회 목사로 의롭게 행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의 길로 걷고 있는가, 무언가 보는 걸 추구하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걸을 때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길로 걸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을 얻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내가 선한 길로 걸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옛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 믿음의 길, 의의 길, 그 다음에 말씀의 길 안에서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내 영혼에 안식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주일 동안 걸으실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